VOA 세계 뉴스입니다. 호주가 새로운 해상 타격 미사일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오늘 성명에서 노르웨이 방산업체인 콩스버그사와 2024년부터 호바트급 구축함과 안자급 호위함에 장착될 해상 타격 미사일 NSM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사대와 미사일, 연습용 로켓을 포함한 지상발사형 장거리 지대지무기인 하이마스도 인도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들 무기 구입에 6억 8,4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호주군이 정교하고 표적화가 가능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번 무기 구입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지원 아래 호주 북부에 핵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 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장 시설을 건설하는 등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어제 일가족 8명이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서 남쪽으로 394km 떨어진 인구 8,000명의 작은 마을 에녹시의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희생자들은 경찰이 이들의 집에 복지 관련 점검을 나갔을 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녹시 담당 관리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희생자들과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학교에도 갔었다며 참변을 당한 일가족을 애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더 많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동부 메릴랜드주에서도 총격으로 고교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상가 주차장에서 무장교한 두 명이 학생 다섯 명에게 총격을 가해 상가길 건너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등에서 어제 벌어진 전투에서 러시아군 800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오전 전투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날 하루 8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들과 항공기 헬리콥터 각각 한 대 그리고 세 대의 전차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바흐무트와 도네츠크 지역의 도시인 코스티니우카와 쿠라호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부장관은 자신의 텔레그램에 러시아의 커다란 손실은 올 1분기 러시아가 또 다른 부분 동원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어제 도네츠크 지역, 특히 바흐무트 인근에서의 전황으로 볼 때 전선을 따라 다른 곳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전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가 새로운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인기 기술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드론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 측면에서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CNN 방송은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에 추락한 이란제 드론 한 대에서 미국과 서방의 10여 개 업체에서 만든 부품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방송은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 관련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이란산 샤히드 136 드론에서 제거한 52개 부품 가운데 40개는 13개 미국 업체가 나머지 12개 부품은 캐나다와 스위스, 일본, 타이완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사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1월 15일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무인기를 생산한 이란의 샤히드 항공산업연구센터와 이란제 드론을 러시아로 수송하는 데 도움을 준 다수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이 공개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비상대응국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중국이 공개하는 수치는 병원 입원, 중환자실 환자, 특히 사망자 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1일 사망자가 한 자리 숫자라고 발표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병원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에 대한 좀 더 신속하고 정기적 자료를 중국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중국의 코로나 관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 무인기에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핵무력 추구를 면밀히 주시하며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적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읽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리영호 전 북한 외무상이 숙청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관련 현안들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보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해 무인기가 들어와서 그 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가정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지난달 26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한 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전비태세 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km 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한국 군 당국은 당초엔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군 당국의 판단 번복과 관련해 한국 내에선 야당과 언론 등에서 정부의 새로운 대국민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통해 노리는 것은 한국 사회 분열이라며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이슈가 돼서 군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이 안보위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정찰 역량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1m에서 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 종 500대의 무인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고성능 탐지 센서 등 기술 확보가 관건이며 국정원은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과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숙청 여부는 확인됐으나 처형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4일 소식통을 인용해 리 전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숙청 시기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리 전 외무상은 30년 넘게 외교관 경력을 쌓으며 영국 주재 대사와 외무성 부상,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냈고 지난 2016년 리수용 전 외무상의 후임으로 외무상으로 승진했습니다. 리 전 외무상은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정상회담, 그리고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미북정상회담 등의 북한 대표단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혜를 최근 연이어 공식 석상에 동행하는 데 대해 세습정치의 의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계 관련해서는 김주혜가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해임에 대해선 국정원은 훈련 중 준비태세가 미흡하고 군 지휘 통솔이 부진한 데 대한 문책성 인사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선 영변 핵시설의 3개 도로는 이미 다 보수 완공됐고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도 진입도로가 완성돼 있어서 언제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핵실험을 할지에 대해선 별도로 저희가 다루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열병식 시기에 대해선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2월 8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도발이 한국 영공 침범으로까지 수위가 높아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간주하며 대남 공세 강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도 보다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합의의 효력 정지는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기간을 정해 남북 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의 금지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 합의문에 명시된 금지 행위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령 해석은 소관부처의 권한사항이라며 별도의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재개해도 된다고 결론 내릴 경우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고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접경 지역에서의 북한의 군사적 반발을 빚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압박 카드라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또 다른 카드로 쓸 수가 있죠. 북한의 어떤 도발 양상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극단적으로 일으키고 한다면 북한의 압박에 대한 조치로는 사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달라지진 않았다면서도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는 최근 북한이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상적으로 하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 미국은 북한 정권의 핵무력 추구를 면밀히 주시하며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여전히 원하지만 북한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다음 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긴장구조 행위에 대응한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모의 훈련 방안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회담 결과에 대해 예단하지 말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You saw that the Japanese rewrote their and issued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ch we lauded and welcomed appropriately so.
커비 조정관은 일본의 최근 국가안보 전략 개정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가 그들과 맺은 훌륭한 미일 동맹은 물론 더 큰 영내 안보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존 국가안보 전략보다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이 환영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의 김정은 정권이 긴장을 고조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이 최근 몇 주간 양자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그런 훈련을 계속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ve seen in just the recent weeks some bilateral exercis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pecifically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tensions.
이어 우리가 이미 매우 대단한 양자 미일 군사 협력뿐 아니라 미한일 3자 군사협력을 개선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것들을 기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핵탄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메시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보 평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김정은의 첨단 군사 역량 확충과 핵 야망을 긴밀히 주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 have been watching closely and will continue to watch closely the Kim regime's pursuit of additional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and certainly their nuclear ambitions.
또한 이와 관련해 영내 주요 동맹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더 넓게는 영내와 그 밖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계속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정보 수집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추가 훈련을 진행하며 영내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이유라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 장관은 이어 북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마주 앉을 것이라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offer still stands. For us to be willing to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s without precondition.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그런 경로에 나서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태세 등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분명히 하려는 이유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커비 조 장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하면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장이 없다면서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할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적한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을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며 북한이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남북 군사 합의를 17번 위반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the DPRK's apparent disregard of the 2018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and calls and we call on it to end its irresponsible.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2018년 체결한 포괄적 군사 합의를 명백하게 무시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북한이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군사합의 위반 등 일련의 도발을 계속 감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떻게 돕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The DPRK has provided needed security assistance, sending this assistance through third countries. We released information at the end of last year speaking to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 제3국을 통해 필요한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며 북한이 특히 바그너 그룹에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우리는 작년 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수십 개 나라가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와 수출 규제 때문에 러시아는 이란, 북한과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22일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바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판매했고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로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추가 무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다음 주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 강화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등 주요 대외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아 양국의 정부, 경제, 국민 사이 관계를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미일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지난 1년간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을 현대화하고 기후변화와 쿼드를 통한 핵심 기술 분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런 노력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선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다양한 역내와 국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장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의 전례 없는 강력함을 축하하고 앞으로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했으며 또 당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방문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라면서 3대 안보문서 개정과 함께 더욱 강화된 미일 동맹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추가 협력을 안팎에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에서 적기지에 대한 반격능력 확보를 명시하고 국방비 증액 등 국방력 강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이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며 미일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오는 9일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를 순방합니다. 주요 7개국 올해 의장국으로서 회원국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러시아로 인해 핵무기를 둘러싼 심각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G7과 세계의 연대를 보여야 한다며 G7은 위축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계 경제를 확실히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해 98건의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주요 성과를 소개하면서 대북 직통전화, 일명 핑크폰을 통해 98건의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365일 24시간 핑크폰을 유지하고 이를 2회 통신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62차례의 정전협정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3,000명을 대상으로 긴장 완화와 원칙과 규칙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전협정 규정 이행을 위한 47건의 점검을 통해 비무장지대와 서북 도서 전방부대들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작전이 정전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또 2022년 7차 군수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참석자들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 대응을 위한 물자 및 인도 지원 제공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JSA로의 비행 권한 행사를 위한 헬기 월간 비행 H-128 비행 임무를 14차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H-128 비행은 월간 정기 비행으로 정전협정에 따르면 남북한 양측은 DMZ 내에 한 개씩의 비행장을 둘 수 있습니다. 유엔사는 판문점 한국 측 지역의 H-128 비행장을 이용합니다. 아울러 유엔사는 지난해 한국전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 송환 확인과 전사자 유해 발굴, DMZ 내 지뢰 제거, DMZ 안보 견학과 각종 조사 지원 활동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한강 하군의 불법 어업 차원을 지원했다며 지난해 한강 하구 민정경찰대가 한 건의 차단 작전에 성공했고 추가적인 불법 어업 활동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이어 2023년에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유엔사의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신년 영상을 통해 유엔사는 새로운 도전 속에서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면서 새해 어떤 위기나 우발적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발전시키고 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특히 유엔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새해 대비태세를 더욱 완비해야 한다며 새해 훈련은 더 현실적이고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 한 해 북한의 도발로 유엔사는 매우 바쁜 한 해를 보냈다며 유엔사와 관계국이 진행해온 모든 노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6.25전쟁 발발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임무와 역할, 기능을 수행하며 그동안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 유엔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한, 중국과 함께 당사자로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6월까지 북한 정보 통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가 정부에 요구한 한반도 관련 조치의 세부 내용과 이행 시한을 이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된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새해에 이행해야 하는 한반도 관련 조치는 북한 정보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협의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인 6월 21일까지 북한의 억압적 정부 환경 대응에 관한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전략에는 북한 정부의 검열과 감시로 인한 대북 정보 유입의 도전 과제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해외 매체 관련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와 기관, 핵심 관료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기술돼야 합니다. 북한 내 표현의 자유를 증대하고 정부의 검열을 회피하며 억압적인 감시를 방해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 계획, 그리고 새로운 수당 활용에 관한 현재의 민관 협력에 관한 재검토 결과도 전략에 담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정부의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현재 미 정부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요구되는 예산 규모를 기술한 한편 향후 프로그램을 기존 프로그램과 어떻게 결부해 운용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전략 시행에 필요한 한국과의 관여와 조율에 관한 세부 계획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특히 예산이 지출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예상되는 한국과의 활동과 한국 정부의 승인 협력에 관한 계획도 전략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4월까지 미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은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북 이산가족 간 화상 상봉 등 상봉기에 대해 협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협의가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통해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인 단체 대표들과도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북한 인권특사 혹은 다른 적절한 지명자는 이런 협의에 관한 보고서를 법안 발효 120일 이내인 4월 23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정부는 이런 보고서를 3년 동안 매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국방수거법에는 해상발사 핵순환 미사일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들 나라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접근법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이 보고서를 국방수권법 제정 270일 이내인 9월 19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법 제정 60일 이내인 2월 21일까지 이런 배치 사업에 관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할 연구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 제정 90일 이내인 3월 28일까지 괌 미사일 방어를 총괄 국방부 고위관리 직책을 신설할 것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정된 2023 회기연도 통합 지출안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새해에 이행해야 하는 북한 관련 조치들도 있습니다. 지출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랜섬웨어 법이 포함됐는데 이들 나라에 위치했거나 해당 정부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개인 업체 정부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세부 내용과 특징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랜섬웨어법은 지난 2020년 10월 20일 제정된 미국 안전망법의 개정안으로 미국 안전망법에 따라 FTC가 올해 10월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해외 사이버 공격 접수에 관한 보고서에 북한 등 특정 국가에 관한 개별 보고서를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정 국가별 보고서는 2025년, 2027년에도 제출돼야 합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비공개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이 새해를 맞아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북한 측과의 고위급 접촉은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2023년 처음 열린 정기브리핑에서 북한의 대화에 나서고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행동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turn to talks on the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a Korean peninsula. And we continue to call on them to do so and to avoid any actions that would run.
파르하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이 같은 노력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데 대한 과업이 제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크 부대변인은 또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 측과 대화를 나눠느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언급할 어떠한 최근 고위급 접촉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Well, at this stage, I don't have any recent high-level contacts to tell you. We have been in touch with all the parties in the Korean Peninsula when
하크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미사일 실험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반도 내 모든 당사국들과 접촉해 왔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우리가 발표한 성명을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평화와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구테우트 사무총장은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필요한 해라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 세계의 평화가 복구되는 2023년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 한국어 방송이 4월까지 서울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BBC는 예산 삭감 등으로 한국어 방송 등 전체 월드 서비스에 대해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영국 연방 담당 국무상은 3일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 의원에게 보낸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BBC 한국어 방송 운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영국 의회 사이트에 따르면 아흐마드 국무상은 지난 9월 29일 발표된 BBC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어 서비스가 서울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직원 노조와 협의를 거쳐 올해 4월까지 이 변경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그러나 BBC가 운영과 편집에서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원 배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평하는 건 BBC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앞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영국 정부에 보낸 서면 질의를 통해 BBC가 한반도에 한국어 방송을 계속할지 여부와 방송 축소 계획, 예산 규모, BBC 경영진이 한국어 방송 직원들과 대북 방송의 미래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답변에서 영국 외교 영연방 개발부는 전 세계 시청취자들, 특히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지역에 고품질의 공정한 뉴스를 제공하는 BBC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외교 영연방 개발부는 월드 2020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방송을 지원하며 12개 언어 방송에 9,440만 파운드, 미화로 1억 2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BC의 글로벌 오디언스 측정에 따르면 BBC 한국어 방송은 매주 70만 명의 청취자에게 전달된다며 국제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북한 안에서 청취자 규모를 측정하긴 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그러나 한국어 방송의 자세한 예산과 구조조정 계획 등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BBC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4일 BOA에 월드 서비스 내 모든 언어 방송에서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국어 방송의 경우에도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BBC 한국어 방송은 현재 한반도 시각으로 밤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여러 개의 단파 채널로 3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으며 30분 단위로 6차례에 걸쳐 재방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뉴스는 20분, 10분은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라디오는 북한의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웹과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어 방송 직원을 런던에 7명, 서울 지국에 11명 정도가 근무한다면서 BBC 경영진의 검토가 완료되면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며 디지털보단 대북 라디오 방송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BBC 월드 서비스는 앞서 지난 2017년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홈페이지에 BBC 월드 서비스의 급격한 예산 삭감과 382개의 일자리 손실로 많은 사람이 실망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초의 공영방송인 BBC는 최근 정부의 수신료 동결 결정과 폐지 계획으로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가디언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지난해 BBC 월드 서비스가 현 인력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400개의 일자리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매체들은 BBC 월드 서비스 내 40여 개 언어 서비스 가운데 절반 정도를 디지털 콘텐츠로만 운영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잭 골드스미스 국제환경담당 국무상은 지난달 22일 알톤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BBC는 북한과 같이 언론의 자유가 부족한 국가의 청취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란 확신을 주었다며 한국어 방송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언론의 자유와 전 세계 민주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상업용 관측위성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북한 내부 활동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정보당국 외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각종 군사시설에부터 불법 행위 현장에 이르기까지 북한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동향이 고스란히 위성사진에 찍혀 공개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올해 위성을 통해 감시하고 분석해야 할 북한의 주요 시설과 활동을 짚어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민간 위성을 활용해 가장 주시해야 할 북한 내 시설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 혹은 서해 미사일 발사장으로 불리는 이곳과 인근 지역에서는 지난해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찰 이후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실질적인 로켓 발사가 이뤄지는 발사장 구역에서 로켓 추진체를 옮길 수 있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해체된 데 이어 로켓 발사대의 개폐형 패널이 넓은 각도로 열리는 등의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이동식 건물이 해체 당시 모습 그대로 여전히 뼈대를 드러내고 있고 로켓 발사대에서도 여전히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올해 어떤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최근 고체 연료 엔진 실험이 이뤄진 발사장 내 엔진 시험장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되고 발사장 곳곳에선 새로운 건물 공사가 이어집니다. 아울러 인근 야산에서는 폭 50m의 터널 굴착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 이 터널의 용도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개관 연구원은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서해 위성발사장에선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과 관련한 활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일대 로켓 관련 시설이 개선되고 주변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운 정찰위성 개발 목표를 상기시켰습니다.
You look at all the new housing or buildings. To make a satellite work, you got to have a lot more.
한센 연구원은 새로운 주거시설과 건물이 발사대 인근에 건설되고 있고 조금 더 먼 곳엔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공위성을 작동시키기 위해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미사일은 한 번 폭발하면 끝이지만 위성은 한 번 궤도에 올라서면 수년 혹은 최소 수주, 수개월을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상에서 위성과 교신해야 할 인력 등이 필요한 만큼 이들의 업무 공간과 주거지를 짓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새롭게 떠오른 위성 관측 대상은 북한의 무인기 동향입니다. 최근 북한은 소형 무인기 최소 5대를 한국으로 침투시켰는데 위성 사진을 통해 관련 시설이나 이륙 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센 연구원은 북한의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동원된 러시아 군 무인기처럼 소형 폭탄을 설치할 만큼 크다며 한국이 이런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간 위성 사진만으로는 무인기 동향이나 활동 지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비무장지대 인근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단지도 올해 민간 위성이 주의 깊게 관측해야 할 군사시설로 꼽힙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최근까지도 병력과 차량 등이 포착되고 있어 지난해부터 가능성이 제기되어온 7차 핵실험이 실제로 임박할 경우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변 핵시설 단지에선 지난해 5월 20년 넘게 중단됐던 50메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건설이 재개된 정황이 포착됐는데 올해 완공으로 이어질지도 위성 감시를 통해 어느 정도 점칠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신포 일대에서 이뤄질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활동을 주요 관측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9년 함경남도 신포의 한 조선소 실내에 놓인 3,000톤급 잠수함을 공개한 바 있지만 건조가 끝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만약 새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더 큰 SLBM을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출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f they are going to make a larger SLBM for this new submarine that hasn't been launched yet, then we would.
그러면서 북한이 신형 SLBM의 고체 연료용 엔진 등을 실험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콜드 론치 기술을 이용한 사출 시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콜드 론치는 고압 증기를 사용해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 올린 뒤 엔진 점화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북한은 신포 조선소 인근에서 콜드 런치 시험대를 운영 중입니다. 북한이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지 발사한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쏠지를 감시하는데도 위성사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과 3월, 5월, 11월에 걸쳐 여러 발의 ICBM을 쏘면서 유독 순안공항을 발사 장소로 고집했는데 발사 직후 화염 흔적이 남은 활주로를 보수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도로는 ICBM 무게를 견디기 어렵다며 따라서 그 지역을 관찰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ir roads probably can't do a very good job of carrying the weight of an ICBM. They wind up causing damage.
다만 어느 시점 북한은 ICBM 발사 장소를 옮기고 싶어 할 것이라며 순환에서만 발사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액체 연료를 계속 사용할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액체 연료 기반 ICBM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만큼 무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 지점을 특정함으로써 북한의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 말부터는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 집결한 병력도 위성 사진을 통해 규모의 변화를 감지할 대상입니다. 현재 이 일대에는 최대 1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이 열병식 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1, 2월 중 실제 열병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북한은 열병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부터 김일성 광장에 주민들을 동원해 훈련을 진행해 왔는데 빨간색 수술과 꽃을 든 주민들이 이곳에 등장하면 열병식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제 활동도 위성 사진을 통해 일부 드러날 전망입니다. 현재 북한 최대 항구인 남포에는 곡물로 추정되는 하얀 포대를 실은 선박 여러 척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7, 8월에 선박을 이용해 곡물을 실어 나르곤 했는데 지난해엔 가을과 겨울에도 이런 작업 모습이 위성 사진에 찍혔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집중 조명되어온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이 수개월째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어느 시점까지 식량 포대가 북한으로 유입될지, 특히 여름 이후에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열차를 통해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을 북중 접경 지역인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격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북중 간 열차 통행이 중단되고 동시에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쌓이는 화물도 자취를 감축원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의주 비행장 내 화물 변화를 토대로 북중 무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강화된 북러 관계를 반영해 양국 접경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열차 통행이 이루어지는지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북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한국 자산 무단 사용 혹은 철거도 위성에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해금강 호텔을 시작으로 금강산 골프장 숙소동과 고성항 횟집 등 한국 측 자산을 차례로 철거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거액을 투자한 문화회관과 온정각을 비롯해 구룡빌리지와 금강펜션타운 등 한국 기업이 소유한 건물도 해체했습니다. 현재 금강산에 남아있는 한국 측 자산은 이산가족 면회소와 온천빌리지 등으로 이들의 철거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또 지난해 개성공단에선 한국 기업이 운영했던 공장 건물에 버스 여러 대가 정차하는 등 무단 가동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런 활동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위성사진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반복되어온 선박 간 불법 환적이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지도 관심입니다. BOE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해에서 총 3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북한 초도 인근 해상에서 두세 척씩 선체를 바짝 붙이는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당시 환적 정황을 보인 선박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안보리가 북한 선박의 환적 자체를 금지한 만큼 이들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올해에도 이 같은 환적 행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OE는 지난 2일에도 이 일대에서 4건의 환적 의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남북한의 무역 총액 격차가 거의 2,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 주민들은 그 이유를 반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에 발표한 연간 수출입 동향에서 지난해 무역 총액이 전년보다 12.4% 증가한 1조 4,15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9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루 평균 25억 1천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해외에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세계 수출 순위도 전년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액은 전년보다 18.9% 증가한 7,3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 물가, 금리, 환율의 삼고 현상 속에서 선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기록적인 무역 총액을 북한과 비교하면 무려 2,000배가량 격차가 납니다. 한국통계청이 최근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인용해 밝힌 북한의 2021년 무역액은 7억 1천만 달러입니다. 수출은 8,200만 달러, 수입은 6억 3천만 달러로 한국은행이 1990년부터 북한의 무역액을 조사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홈페이지에서 2021년 기준 남북한 무역총액 차이를 1,765배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발표된 지난해 한국의 무역총액과 비교하면 격차는 1,993배 차이로 더 벌어집니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이 전년보다 1억 달러 정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남북 간의 무역총액 격차 역시 2,000배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남북한 무역총액 격차는 과거에도 큰 차이를 보였지만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이후 훨씬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 여파로 2017년에 189배였던 무역총액 격차가 2018년 322배, 2020년 1135배, 지난해에는 1765배로 벌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이런 엄청난 경제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가 새삼스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4일 BOA에 남북 간의 격차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mean, I think it's something we all know. You know, South Korea is a huge trading country, exports and imports both.
브라운 교수는 한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 거대한 무역국이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아주 작은 무역회사와 같다면서 다만 북한이 좀 더 자립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통계를 두고 한국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의존적인지를 보여준다고 선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그곳으로부터 많은 이점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1960년대 중국의 저우한라이 총리가 김일성 주석을 만나 압록강 건너편의 환한 불빛을 보며 놀라워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Joe says something like, "Well, you know, we look across the river, and we're just so amazed because on the North Korean side, you never have to turn off your lights."
당시 중국은 매우 가난해 전력 사정이 열악했던 반면 북한은 일제 강점기 때 설치된 수력 발전소 등의 영향으로 전기가 매우 많아 불을 끌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당시 북한은 한국보다도 전력 사정이 나았다면서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단둥도 불빛이 환한 반면 건너편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기소장과 같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왜 북한은 3대 독재 세습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에 뒤처져 거꾸로 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57년 1월 5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힌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기인 19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함에 있어 원조를 필요로 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하기로 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이 특별교서는 중동에서 소련의 영향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1956년 10월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의 대이집트 공격에 맞서 아랍 국가를 강력히 지지한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이집트에 대한 무기 공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미국의 원조를 구하는 중동 국가들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1957년 1월 5일 중동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1949년 1월 5일 미국의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미국 국민은 모든 정부의 공정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른바 페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페어딜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그리고 사회보장 확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함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트루먼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큰 인기를 얻고 있던 공화당의 뉴욕 주지사 토머스 듀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트루먼 대통령은 1948년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9년 1월 5일 첫 연두교서에서 서민층을 위한 페어딜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 국민은 정부의 공정한 조처, 페어딜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페어딜 정책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과 가난에 지친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사로잡게 됩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하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1월 18일 처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뷰의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뷰의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뷰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뷰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뷰의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